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11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이 16일 폐막했습니다. 아셈 정상들은 이날 발표한 의장 성명에서 북한의 핵 개발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장 성명은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장 성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조달 행위에 주의를 촉구한다며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셈 정상들은 이 밖에 별도 성명을 통해 최근의 테러 행위들을 강력하고 단호하게 규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1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하반기 대북 압박 공조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홍균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핵,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서 상세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16일 밝혔습니다. 양측은 대북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유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서 굳건한 미한 연합 방위 능력을 바탕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동해에 접한 일본 야마구치현 나가토시에서 탈북자를 자처하는 20대 남성이 16일 발견돼서 현지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나가토시 거리에 외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있다는 주민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현재 남성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 남성은 한국어로 자신이 북조선을 탈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또 자신이 1990년생이고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서 해양까지 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당국은 그가 타고 있었다는 선박의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터키 정부가 계속해서 쿠데타와 연계된 전국의 판검사와 군부 인사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17일에만 최소 52명의 군인들이 체포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3,000명이 체포됐다고 터키 당국이 밝혔습니다. 쿠데타의 주모자로 알려진 제3군 사령관 에르달 웨즈트리크 장군 등은 반역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고위 군 관계자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인근 그리스로 대피한 뒤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16일 밤 수천 명의 터키 시민들이 수도 앙카라, 이스탄불, 이즈마르에 모여서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지지 구호를 외쳤습니다. 터키에서 15일 발생한 군부 쿠데타는 6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니스 테러와 관련해 두 명을 더 체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총 7명입니다. 프랑스 당국자들은 여성 한 명과 남성 한 명이 17일 오전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왜 체포됐는지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이번 테러가 단독 범행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17일이 이틀째 날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인 지난 14일 밤 남부 해안 도시 니스에서 테러범이 트럭을 몰고 군중 속으로 돌진해서 84명이 사망하고 202명이 다쳤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18일은 구름이 많겠고 북부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전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경상북도 성주 지역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내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과 중국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이 소식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13일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 지역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하였습니다.
네, 류재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성주라면 경상북도 대구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군인데 인구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구가 그저 4만 5천 명 정도. 이런 작은 시골 군이 갑자기 그야말로 뉴스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성주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로 선택된 이유가 무엇인지 윤국환 기자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국방부 당국이 성주를 부지로 발표를 하면서 몇 가지 설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선정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한 결과 최적지로 성주를 판단했다는 것인데요. 가장 큰 거는 일단 성주에다가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한국 국토 면적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방부가 설명하는 것은 사드의 사거리상 말하자면 한강 이남 지역의 주요 미군 시설도 대부분 다 보호를 하게 됩니다. 국방부가 있는 육군본부가 있는 충남의 계룡대도 네. 보호가 가능하고요. 평택의 미군기지 그리고 또 오산의 미군기지 등등 해서 주요 한국군과 미군의 시설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주는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도시인데요. 사드 배치를 인구 밀집 지역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고지대에 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드의 레이더 전자파와 관련한 유해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 이런 점이 가만히 된 것이라고 한국 군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국의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중국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혹 이런 상황 때문에 성주를 선택한 데도 영향이 미쳤을까요?
네, 일단 한국 국방부는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는데 중국의 반발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배치 지역을 선정하는데 중국 변수도 고려를 했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그 유재승 실장은 가장 넓게 방어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면서 제3국에 대한 고려는 군사 기술적인 면에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또 성주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로도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드의 사격 통제형 레이더가 최적거리가 600km에서 800km 정도라고 볼 때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의 거의 모든 지역이 레이더 탐지 범위에 들어가는 반면에 중국 지역은 산둥반도 끄트머리 또 북중 접경 일부 지역만 레이더에 탐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중국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할 것이라는 중국의 우려를 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현철 기자가 중국의 우려 그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애당초는 이 여러 지역이 거론이 된 중에 평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평택은 상당히 이제 북쪽인데요. 성주에 비하면 이렇게 다시 남쪽으로 또 내려와서 이제 결정이 된 건데 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그 결정이 그러면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방어망에서 이제 제외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예, 바로 그 사드 부지 선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 중에 큰 부분이 또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한국 정부 당국은 사드 검토를 얘기하면서 그동안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다층 방어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 이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층 방어라는 것은 일단 저공으로 날아오는 것은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패트리엇은 40km 미만의 낮은 저고도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치 아닙니까?
네네.
반면에 사드는 40km 이상에서 고도 150km 사이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사드를 배치하면 수도권을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두 단계로 다층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성주에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사드의 사거리가 최대라고 해도 200km인 것을 감안하면 그 미칠 수 있는 거리는 평택 근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포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정작 한국 군 당국이 수도권과 그 주요 시설들을 보호한다는 그래서 다층 방어 체제를 구축한다는 그런 설명은 틀린 게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군 당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트리엇 미사일 요격 미사일 체제를 보강함으로써 수도권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도권 지역이 방어망에서 제외됐다. 지금 또 다른 그 대안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 미국과 한국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나요? 이현철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수도권 방어는 사드보다는 그 패트리엇 미사일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한국 국방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스커드 계열 미사일 중에서 사거리가 700km 또 1000km에 달하는 미사일들 아니면 그 노동미사일처럼 사거리가 길고 비행고도가 높은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적합하다 이런 설명이고요. 반면에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100km 내지 200km 떨어진 곳에 배치되어 있고 비행고도가 낮고 또 비행시간이 짧아서 사드로는 요격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도권 방어에 가장 적합한 요격체계는 사드보다 패트리엇 체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수도권에는 요격미사일 패트리엇, 팩2라고 불리는데요. 이 팩2 포대들이 여러 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개 포대에 발사대가 6기, 또 미사일은 24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 전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미사일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단 팩2 미사일 개량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수도권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을 최우선적으로 개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이와 별도로 신형인 팩스리 미사일을 2018년부터 도입해서 수도권에 가장 먼저 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난 두 주 동안 큰 뉴스가 됐던 이 사드 문제 이번 주에도 집중적으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요 다음에는 이 전자파 유해성 문제를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레이더에서 나오는 이 전자파는 이제 인체에 해롭다. 뭐 인체뿐만 아니라 뭐 다른 동물, 식물에까지 다 해롭다. 이런 것은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이 사드는 이 특별히 이제 강력한 전자파를 쏘기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 과연 어느 정도나 문제가 되고 있나요?
예, 이 부분도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을 빚고 있고요. 이 한국에서는 이른바 사드 괴담이라고 해서 네. 인터넷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루머들, 소문들이 떠돌고 있는데요. 이 급기야 한국의 국방부가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괴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해명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압 전선이 있는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또 이것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네. 심지어 컴퓨터에서 나오는 그 약한 전자파도 사람들한테 몸에 좋지 않다 해서 그거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네.
사드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양의 강력한 전력을 필요로 하고 또 그 전력뿐만 아니라 그 레이더에서의 말하자면 전자파 자체도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하고는 관계없이 대체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화상도 있고요. 너무 가까이에서 잘못 오랫동안 노출돼 있을 때는 또 암이 주요 원인으로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시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학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성주를 사드 부치 배지로 선정 발표하면서 안전성 말하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구 밀집 지역도 아니고 또 고지대에 밀집 지역에서 수키로 떨어진 그런 데를 해서 전자파 유해 논란을 불식시키려고 했다 이런 건데요. 한국 군 당국은 이번에 그 사드 전자파와 관련한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이 한국 내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레이더 기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충청도에 공군 기지가 두 개 있는데요. 여기에 그린 파인 레이더 기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것이 사드의 전자파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파장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방과학연구소의 관계자들이 이것을 실험을 한 결과 사드보다도 오히려 더 센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 군 당국은 이 사드 전자 그 레이더에서 100m 거리 밖에 있으면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청와대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자신이 이 사드 레이더 직접 시연을 할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한민국 국방장관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설득시키는데 한국 정부는 부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군은 괌에 있는 미군 기지에 또 한국 언론인들을 또 직접 초청을 해서 공개한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성주 군민들도 초청해서
네.
직접 보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그야말로 이제 성주는 뭐 주민들이 아주 그냥 대단히 이제 불만이 큰데요. 성주 주민들의 건강에는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현철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나고 나서 이제 그 전자파의 위험에 대한 그 얘기들 또 건강에 대한 우려들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 근거 없는 괴담들이 퍼지면서 과거의 광우병 사태 그때 벌어졌던 그 광우병 괴담들
네.
이런 그 상황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경북 성주는 그 참외로 아주 유명한 고장입니다. 그렇죠. 노란 참외 전국적으로 네.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런 그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반경 5km 또 6km 안팎으로 전자파가 퍼져서 꿀벌이 모두 사라지고 아, 네. 그렇게 되면은 참외가 열리지 않는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전혀 확인되지 않은 그런 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거나 그런 얘기들이 아닌데요. 일단 한국군 당국은 성주에 사드가 배치돼도 주민들의 건강에 전혀 위협이 안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 레이더를 운용할 때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의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사드 레이더의 안전거리 밖에 전자파의 세기도 국내법도 세계보건기구의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드 배치 그 선정 작업을 했던 한미 공동실무단도 이미 이것을 검토를 했는데요. 사드레이더 전자파 영향과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마쳤는데 경북 성주에 배치할 때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또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아무런 그 영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성주 군민들은 또 그 이런 그 중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성주 군민들과는 정부나 정부 당국이나 미군이나 이런 쪽에서 전혀 이렇게 논의가 없어서 또 그 부분도 상당히 불만인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큰 사단이 일어났죠. 지난 15일 한국의 황교안 국무총리하고 한민국 국방장관이 바로 직접 성주를 찾아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는 그런 모임을 계획했었죠.
네.
그런데 사실 정작 설명회에 주민들은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황교안 총리 그리고 또 한민구 장관 그리고 설명하러 간 관계자들한테 물병 그리고 계란 등을 던지고
네.
강하게 항의를 하고 이렇게 시위를 벌이고 또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일행들이 성주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트럭 컨테이너 이런 것들로 봉쇄를 해서
네.
황교안 총리가 7시간 동안 그 현지에서 사실상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주민들은 왜 성주를 사드부치 배지로 삼았느냐. 철회할 때까지는 이곳을 못 떠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황교안 총리 일행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네, 이 중국의 언론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문제를 또 지적을 하면서 이제 성주를 일부 좀 극단적이라고 할까요, 좀 과격하다고 할까 그런 언론은 성주가 이제 미움의 대상인 것처럼 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성주 사람들은 이제 참외가 한국 전체 생산량의 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군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중국이 제재하는 차원에서 수입을 금지할 거 아닌가 이런 또 걱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 가지로 만약에 또 중국의 또 언론이 지적한 대로 이제 성주가 중국의 미사일 공격 대상이다 이런다면 뭐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야말로 성주 주민들은 또 그걸로 인한 또 희생의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참 염려가 뭐 클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자 이렇게 되니까 한국 정치권에서도 이제 조용하지는 않은데요. 정치권의 그 논란 알아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치권도 이 사드 배치 문제로 그 연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입장들을 보면 대체로 그 여야로 갈리고 있습니다. 아,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구 경북 지역의 의원들 반발이 일부 있지만 사드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야당은 그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 것에 대해서 졸속 결정이다 또 안보를 놓고 버리는 도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 당별로 좀 보면 새누리당에서는 사드 배치가 북핵과 또 미사일 도발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자유적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지역과 이념, 정파로 여기되는 오해와 갈등은 자제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반면에 그 제1야당인 민주당은 더민주당은 그 사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군사적인 실효성과 또 주변 강대국들과의 갈등, 심각한 공론 분열, 또 파생되는 경제 피해 대책을 강구한다.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드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채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 또 정의당 이 두 당에서는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면서 한미 양국이 배치 합의를 철회하고 한국 정부는 반드시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뉴스 포커스 오늘은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북한 측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주한 미군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북한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침략적인 전쟁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과감한 군사적 조치들을 연속 취해나가게 될 것이다.
네, 지난 11일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과감한 군사 조치들을 연속 취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강력하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어떤 대응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것인지가 참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북한이 어떤 조치들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동안에 북한은 여러 가지 형태로 대남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령 뭐 핵실험을 한 것도 한 예고요. 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든지 또 무수단 미사일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리고 또는 장사정포라든지 이런 탄도미사일 이외에 이런 로켓들도 많이 발사를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상당한 도발적 행위에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군사 조치들을 취할 것인가? 북한의 발표대로라면은 사드 부지가 발표되는 즉시 여기에 대해서 물리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 그랬지만 부지 선정이 발표된 지는 벌써 며칠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북한이 이런 레토릭 계속해서 그 수사의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실질적인 그런 물리적인 조치로까지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물리적 대응을 한다면 어떤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현철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북한이 물리적 대응을 예고를 했지만 사드 배치 지역을 직접 타격하는 것,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북한의 능력을 과시하는 쪽으로 도발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커드와 노동 등 단거리 미사일 또 준중거리 미사일 또 장거리 미사일 또 잠수함 탄도 발사 미사일 이런 것들을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또 북한의 그 중대 경고에서 그 적들의 모든 침략 전쟁 수단들은 물론 대북 공격과 또 병참 보급 기지들까지 타격권에 놓은 지 오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물리적 대응의 하나로 혹 5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미국의 북한 전문 위성 사진을 주로 다루는 38 로우스의 분석에 따르면요.
네.
북한의 핵실험장이죠. 풍계리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하고 있고요. 한국 군 당국은 오랫동안 얘기를 해온 것이지만 북한은 정치적인 결단만 내려지면 최고 수뇌부에서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고 물리적이거나 아니면 군사적으로는 5차 핵실험도 언제든지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게 한미 군사 당국의 입장인데요. 그렇지만 역시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들이 엇갈리고 있죠. 그러나 북한이 이번에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해서 중국 러시아와 좀 더 협력을 강화하면서 좀 더 밀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볼 때 핵실험을 통해서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일은 당분간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네. 네, 북한은 또 미국과 한국이 배치를 결정한 사드가 주변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윤국환 기자가 잠시 설명을 해 주신 대로 북한은 이번 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를 더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더 확고한 동맹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이런 그 분석들이 있는데요. 북한이 지난 1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주장한 내용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주장을 보면 미국과 한국 양국이 배치를 결정한 사드가 한반도 주변 나라를 겨냥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한반도 배치에 주변국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고요. 이어서 미국이 북한을 1차 공격 목표로 삼는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고 지배주의적 야망을 실현하려 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북한은 그 주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언급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북한은 앞서도 11일 오전에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명의의 중대 경고에서도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국들을 견제하고 군사적 패권을 거머쥐려 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미국, 한국, 일본의 그 외교 차관들이 또 모임을 갖고 정례적인 것입니다만 또 여기에서 사드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입장은 그동안 줄곧 일관된 것이었죠.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공조 체제를 굳건히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대응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이번에는 때가 때인 만큼 사드와 관련해서 이 사드가 순수한 방어용이다. 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 사드를 우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 보면은 한국, 일본, 미국이 이제 공조 체제를 이 사드와 관련해서 더 강화한다고 하고 또 북한은 아까 잠깐 지적한 대로 중국과 러시아와 또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새로운 어떤 대결 구도, 어떤 냉전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반발하는 이유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또 한국과 미국 또 일본 이렇게 또 세 나라가 동맹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계속해서 이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입장을 좀 살펴보죠. 그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중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그 사드의 말하자면 레이더입니다. 네. 이 사드의 레이더는 앞서 이 시간에도 저희가 논의를 했었는데요. 조기 경보용 레이더와 요격용 레이더가 두 가지가 작동을 하는데요. 조기 경보용은 많게는 2,000km까지 레이더 탐지 거리가 작동을
네.
하고요.
네.
한국에 이번에 배치가 결정된 사드는 그 레이더가 요격용입니다. 그래서 600km에서 길게는 800km까지 탐지 거리가 작동을 하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레이더가 중국 그 내부의 군사시설을 모조리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장치고 이것이 자국군의 여러 가지 군사 전략적인 그런 측면에서 위해를 끼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국이나 미군 당국은 이번에 배치되는 것이 600에서 800km의 말하자면 사격용 그런 네. 레이더이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더 크게는 이번에 사드 배치가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사일 방어망 체제
네.
여기에 한국이 사실상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로 이어지는 미사일 공동 방어망이 중국을 겨냥해서 구축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는 너무 지나치다. 이런 표현을 중국 당국이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을 지칭해서 중국이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제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이라든지 또 전문가라든지 또 의회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의 정부의 당국자들 얘기 말고 미국의 분위기는 지금 어떤가요?
예, 미국은 실제로 괌에 지금 사드가 배치돼서 실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환경은 다릅니다. 그 배치 환경도 다르고 그렇긴 하지만 이 사드의 배치와 관련해서 우려하고 있는 전자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하자면 그 안전성을 감안해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려하는 그런 일은 없고 북한의 말하자면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국방부나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 당국자들과 만나서 사드의 말하자면 운영과 관련한 측면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또 협조를 당부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는 중국 당국은 이런 설명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중국의 협조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인해서 그러면 이 북한 핵 문제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 핵 문제 해결에는 중국이 필수적이다.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오래전부터 나와 있고요. 특히 지금 현재 북한의 4차 핵실험 또 이어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또 미국, 한국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가 이어지고 있고 이 대북 제재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면에서도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드를 한국의 성주에 배치를 하게 되면서 중국이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따라서 중국이 이에 대한 그 대응으로 대북 제재에 대한 참여를 더 완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북 제재 자체를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북한의 숨통을 튀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북한 대북 제재 관련해서 중국 등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좀 면밀하게 주시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시점이라고
네.
봅니다.
자, 이 군사적인 문제 또 인체 그 해로운 문제, 인체나 환경에 그 전자파가 해를 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참 큰 걱정들인데 한국 국민들로서는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떻게 타격을 가하느냐도 참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이 경제 보복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사드 배치를 전후해서 중국 당국은 배치를 계획을 철회하도록 여러 차례 사실 입장을 밝혔고요.
네.
또 실제로 부지 선정까지 나고 또 공식적으로 배치를 발표한 이후에는 중국의 관영 매체 그리고 외교부 정례 브리핑 등을 통해서 상당히 험한 경고성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 성주군에 대해서 뭔가 보복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할 정도로 이렇게 강한 말하자면 불만과 함께 대응 조치, 보복을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언론이나 재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 관계가 너무 사실 밀착돼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액수가 미국이나 일본에 수출하는 액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이 이 한국이 1년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 1,300만 정도 되는데요.
네.
그중에 45%가 중국인 관광객들입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보다 5배의 여행 비용을 한국에다 쓰고 간다는 겁니다.
네, 큰 손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드 배치 결정이 난 다음에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의 대기업들은 일제히 그 주식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네.
아직 중국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그 여파가 미치고 있고 또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중국 당국이 어떤 제재 조치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조치로 이어질 것을 한국에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 당국은 여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현철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덧붙일 얘기가 있으신가요?
네. 또 반면에 어떤 그 지적이 있냐면 그 중국이 또 대놓고 명시적으로 대규모 무역 보복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도 이제 그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세계 경제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세계 그 경제 또 무역 규범들을 따라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무작정 이제 제재를 하게 되면 WTO 또 이런 데 무역 규제 이런 것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네.
또 한 가지 이유는 한국도 그렇게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큰 그 대국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죠.
예,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또 무역 그 보복을 가하기 쉽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 중국이 그 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이 대부분 다시 중국에서 조립을 해서 수출하는 그런 품목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자재, 부품 이런 것들을 수입하지 않는다면 또 중국도 수출이 그만큼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무작정 무역 보복을 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 수산물 엄청난 양이 한국의 아주 전통적인 그 생산물들이 이제 거의 중국에서 들어오다시피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교류가 중단된다고 하면 사실 중국의 생산업자들도 큰 타격을 받을 수
물론입니다.
있겠죠.
물론입니다. 어느 일방적인 것은 없으니까요.
네,
경협이라는
네.
것이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사드와 관련해서 아마 가장 중요한 논점은 그걸 겁니다. 이 한국 정부는 앞서서 이현철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철저한 공조 속에
네.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은 북한과 관련해서 대화보다는 제재에 집중할 때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그 제재와 관련해서 이러한 대북 압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입장에서 이 사드 문제는 자칫하면 중국의 대북 제재 여기 협력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또 최근에 이 미국 한일 그 외교차관 회의 같은 데서도 이 사드가 삼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많이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경상북도 성주 지역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한 소식과 이 소식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비오에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네, 잘해요. 너무 잘해갖고 따로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네.
저희 선생님들 많이 좋아해요. 저는.
인상이 좋으셔서 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동생이 인상이 좋아갖고.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양꼬치 식당을 하고 있는 오누이가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등촌동 쪽에서 양꼬치 집을 하고 있는 준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이라고 합니다.
누나가 식당의 사장님이고 남동생이 맛난 요리를 책임지는 요리사이자 손님 응대 전문가입니다.
네, 저희 집이 그나마 강서구청 쪽에서 한 네다섯 집 양꼬치 집들이 있는데 냄새가 잡내가 안 나고 양꼬치는 너무 맛있다고 손님들이 알아봤어요. 어제 1년이 되어오니까 어제는.
손님이 늘고 장사가 잘 되면 1호점, 2호점 분점도 내어 오누이 사업으로 크게 확장시켜 볼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2호점 내가지고 하나 좀 더 이양하는 거 좀 한국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잘 되고 하면 1호점, 2호점 이렇게 번점 나가듯이 그래가지고.
함경북도 회령에서 흑과 함께 살아왔던 오누이가 한국을 찾아온 것은 10년 전 어느 날입니다.
그렇죠. 어제는 서울이라기보다는 서울에서 처음부터 살았으니까 모르는 게 없죠. 고향이 다 잊어지고 어제는.
두만강 건너 보이는 중국 마을에 친척집에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던 오누이가 북한 밖 세상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조선을 자유롭게 새롭게 살아갈 땅으로 선택하고 한국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11월 달인데 중국을 한번 왔어요. 동항에서 넘어서 누나가 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태국 그때 당시 누나는 한국행을 떠나서 태국에 가서 지금 이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저하고 전화 통화가 된 거예요. 누나 바로 떠나라는 거예요. 브로커 소개해줄 테니까 빨리 가.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서울에서 양꼬치 식당을 하고 있는 윤학용, 윤희 남매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없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뚱뜨고 아 나도 이 땅에서 살아봤자 뭐하겠냐 나도 누나 따라 중국이라도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은 거기를 들어온 거였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신 고향 땅. 혼자 살기보다는 누이가 있는 중국에라도 가서 살아볼까 했었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누나 윤희 씨가 학용 씨에게 하루빨리 길을 나서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설득했다 하기보다 오라 하니까 그냥 한국으로 간다 하니까 그나마 중국을 다니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좀 있었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TV를 중국 TV도 좀 보고 연선지대에서 보고 하니까 아, 한국도 잘 사는 나라다 이런 걸 중국보단 잘 산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게 됐지.
중국이 조선보다 잘 살고 있고 한국도 북한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터라 잠시 고민했던 학용 씨는 자신의 계획을 고향에 있는 형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전화 통화하고 아무래도 안 돼 내가 한 26년을 산 고향인데 바로 어떻게 뭐 그러지 않아요. 형네도 그때 있었고 누나도 있었고 하니까 일단은 내가 몇 달 동안 나가서 정리도 해놓고 좀 어느 정도 마음을 그리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4월 21일 날 혼자 도망강을 넘어서 왔어.
누나 윤희 씨가 한국행을 결심했던 것은 중국에서 식당 일을 하며 살았던 조선족 주인집 사람들 덕이었습니다.
중국의 주인집 그 집 딸이 한국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집, 그러니까 우리를 데려온 그 브로커 아들을 그 여자가 한국에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갔죠.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탈북자들에게 한국까지 가는 방법을 안내해 준다는 브로커 연결책이 윤희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브로커로서는 성공 수당을 줄 사람인지 약속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그 브로커라는 사람들도 우리를 사람을 내막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제 그 집 딸이 또 한국에서 위에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볼러까지 왔댔어요. 그래가지고 나네 이렇게 가면 정확하게 그렇잖아. 우리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식당에서 돈 한 뭐 중국 돈 한 천 원씩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저거 한국에 가면 뭐 브로커 비용도 주겠냐 안 주겠냐 이게 사람을 돈을 봐야 되잖아요. 그 확답을 받는 거예요. 아, 무조건 준다 이렇게 해갖고 브로커를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온 거죠.
그런 모습이 오히려 믿음직스러웠던 윤희 씨. 한국에 가면 정착금을 털어 돈을 갚겠노라 약속을 했고 그 사람의 안내대로 북한 탈출에 이어 중국 탈출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죠. 돈을 얼마 줬던지 간에 우리가 여기 와서 자유롭게 사니까 고마운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도 고마운 거죠.
그때는 얼마?
우리는 1,000만 원 주기로 하고 왔어요. 아니요. 우리 딸하고 둘이 산 사람이 5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750을 줬어요. 고마워서.
딸과 함께 나선 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한국 돈으로 500만 원. 지금 중국 돈으로 치자면 3만 위안씩 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사실 그 돈을 다 줄 수 없는 사정에 또 한 번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읍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갖고 살기 힘들잖아요. 야, 난 다 사정을 했죠. 다 못 주겠다. 살아야 되지 않냐. 750까지는 주겠다. 그래서.
그 사이 동생 하경 씨는 중국을 거쳐 태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한국 땅에서 동생을 만날 생각에 윤희 씨는 힘든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가족들도 같이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누나는 아마 한국에 살면서 혼자서 이렇게 있다는 게 되게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동생 데리고 가고 돈 써서 또 데리고 오고.
그래요.
그 땅에서 살아봤으니까 사는 게 낙이 없잖아요. 사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서 이전 세월을 보니까 안 되겠다. 다 같이 여기에서 살자. 그리고
혼자만 아니라 아래로 있는 동생 셋도 모두 북한보다는 나은 땅에서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동생들을 거느려야 하는 마지의 책임이었습니다.
누나는 처음에 오셔가지고 하나원 나와서는 뭐 어떤 일 하셨어요?
식당 일. 식당 일을 하다가 뭐 그때 지금은 좀 뭐랄까 몸이 많이 좋아졌죠. 많이 그때는 말랐어요. 배짝 말라가지고 아파서 병원에다 입원을 하고 둘이서 처음에 와갖고 브로커 비용 돈 주고 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또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돈이 없어서 우리 애는 돼지고기 한 건도 못 사서 먹였어요. 그랬더니 도로 중국에 가자.
처음에 왔어요.
애가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도 못 먹이니까 힘들잖아요.
한국 정부가 준 초기 정착금의 대부분을 브로커 비용으로 준 탓에 어디라도 돈 벌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쇠할 대로 쇠한 몸에 적응이 어려웠던 딸까지 누나 윤희 씨의 서울 생활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집이라는 게 그냥 빈 통 빈 집에 그냥 하나에서 준 이불 한 각자 한 채씩하고 숟가락하고 그냥 가스레인지 하나 이거 다잖아요. 밥솥 그래갖고 살다가 그래도 또 뭐 생계비라는 걸 주잖아요 정부에서. 그래갖고 조금씩 버텨면서 이렇게 살았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아니 얘네들은 또 와서 또 각자 자기 할 바를 다 잘해주니까 자기 알아서 하니까 그런 생각은 후회는 안 했어요. 자기 도름도리를 다 형제들 다 잘해주니까 다른 형제들은 뭐 와서 뭐 아들이든 딸이든 애매게 갖고 저거 괜한이 그다 놔두지 왜 데리고 왔냐 이런 사람들도 내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후회를 안 해요. 각자 자기 살 길을 열심히 사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죠. 일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힘들죠. 솔직히 말해서 말은 안 해도. 근데 너무 뭐 지 앞가림을 잘하고 착실하게 하니까 좋은 거죠.
지금이야 웃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동생 하경 씨도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불안한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목숨을 내고 걸고 오는 거죠.
죽어도 좋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각오로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본다는 것 정말 괴롭기가 짝이 없는 아주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잡히면 잡히고. 그냥 그때 떠날 때는 잡히면 말고 뭐 죽든지 살든지 뭐 어떤 분들은 무슨 뭐 이 뭐 발목 여기다 무슨 그런 독약같이 뭐 그런 것도 물고 왔다는 분들도 차고 왔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땅에서 잡히게 되면 죽는다 막 이런 생각 갖고 그러니까 사색결단하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떠나온다는 게. 어떤 노상에도 죽은 사람들도 있고 저희도 같이 태국에 오다가 오시던 분도 뇌출혈을 해가지고 저희 같이 누워 자다가 죽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참 저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무사히 온 것도 고맙고 그렇잖아요.
동생 하경 씨가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첫 인상은 자유롭다. 제일 처음에 한국에 딱 이렇게 공항에 발착 이렇게 디딜 때 우린 중국에는 그냥 가만히 가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가슴을 항상 가슴 속에 웅크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공항에 뭐 한국에 오신 모든 분들 뭐 환영합니다. 그걸 딱 볼 때 마음이 푹 뭐랄까 푸듯한 이런 감이 툭 든 거예요. 처음에 공항에 탁 내렸을 때 거기가 영 감회가 깊더라고요.
가슴 벅찬 마음으로 내디딘 첫발에 드디어 내가 해냈구나 하는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쭉 살면서 보면 아 여기는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다 내 것이 되고 열심히 일 안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이북에서는 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내가 부단히 열심히 하면 다 내 것이 되고 저거 하고 남들보다 한국 사람들은 다 여기서 살아도 저들 멋진데 저 사람들 못지않게 저 사람을 따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기가 생기는 거죠.
오기가 생기는 거죠.
차로 끝나, 차로 끌고 다니고 나도 왜 저 차로 못 먹어요. 이런 생각.
하경 씨와 윤희 씨 모두 나라고 왜 저렇게 살지 못하겠냐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항상 저쪽에서 살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게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안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는 똑같은 머리를 달고 같이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댔어요. 저쪽에서 살 때는. 근데 여기에서 사는 거는 아 네가 사장 나도 사장 못해 나도 어떻게 성공을 해봐야지 이런 사람이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경 씨가 하나원의 정착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막연한 기대와 꿈을 갖고 도착한 한국이지만 실제로 보고 느낀 한국은 북한에서 가르쳤던 그 굶주리고 헐벗은 나라 남조선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와서 참 신기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신기했어요. 말 억양도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많이 이스러져. 그때는 악센트도 높고 말도 완전 북한말 사투리도 쓰고 하니까 어디 식당에 가서 일을 하려면 알바랑 하려고 하면 안 받아주고 누구 어디서 왔냐 하면 북한에서 왔다면 신기하게 보고 진짜 신기한 사람 쳐다보듯이 보고 그런 경향들이 많았어요.
시종일관 신기한 눈빛으로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피하고 싶었습니다. 탈북자라서 할 수 없는 일, 노력해도 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 실망에 빠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일하다 일 취직이 돼가지고 일하게 되면 누구 인맥으로 없이 그냥 이렇게 면접 보고 들어가고 하나에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그 생각 하나만 갖고 일을 하지 않아요. 한데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요즘은 그런 만만치 않은 남자들도 진짜 많아요. 일하면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하고 북한에서 왔다고 왠지 모르게 내 혼자 선입감에 나를 없이 보는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그리고 디디기 일어서서 여지껏 살았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서울에서 활용 양꼬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오누이 윤하경, 윤희 남매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문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제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여행과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